써서 그래서 헌법학자들간에는 헌법에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중에 어떠한 조항은 다른 조항보다 우월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전문이 있고 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고 또 국가기관을 정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뭐 국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또 정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전문이 있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헌법은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전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규정은 그 우월한 규정을 우월한 규정에 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게 더 우월한 규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또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입장이 헌법의 내용은 그 위헌 심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에요. 헌법에 이런 규정도 있어요. 37조 2항 아까 말한 37조를 보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제 헌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조는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 있고 10조는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4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7조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와 권리를 좀 열거하고 있죠. 근데 37조 2단에 가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한테 권리와 자유를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천부적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한다는 건데 여기서 확인하지 않아도 원래 있는 것은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꼭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법 이전부터 천부적인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정당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헌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하죠. 이 법이 헌법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법에 근거하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한다면은 정당한 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정법이라는 것은 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 법, 우리 국민투표를 통해서 거친 이 헌법을 포함한 법을 말하는 이 실정법인데 법전에 있는 법이 이 실정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 또 성경의 법에 근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논의는 사실은 그 교부 시대부터 굉장히 많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 글들 보면은 굉장히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영원의 법, 이터널 러가 있고 그 밑에 자연법과 신법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실정법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정법은 궁극적으로는 이 이터널 러, 영원의 법에 근거하고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터널 러라는 것은 영원의 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런 원리들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한테는 법이 있는 게 아니죠. 인간한테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원리가 법이라면은 사실은 이런 물리적인 법칙들도 다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다 법이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인간 공동체를 그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게끔만 돼 있어요. 그걸 거스르지 못하죠. 근데 이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물리적인 법은. 근데 윤리적인 법 있잖아요. 윤리적인 법. 그런 법은 우리가 순응하게끔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순응할 수도 있고 순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과 천사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원의 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인간은 그 법 자체를 알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아퀴나스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영혼의 법이 신법과 자연법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과 신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법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지 영혼의 법을 알 수, 그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의 법이 그 인간의 자연적인 선을 위해 인간의 이성에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초자연적인 선을 위해서 자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선, 내 자연적인 선을 위해서 이 영혼의 법이 인간 이성에 드러나게 된 것이 자연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동의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황금률 같은 게 그거잖아요. 황금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라 이런 거는 그 보편적인 하나의 규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영혼의 법이 그 인간 이성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뭐 십계명도 비슷하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유대 어떤 그 구약의 어떤 법을 들이대지 않고 보편적인 법 개념을 상정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조차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그것이 자연적인 선을 위해서 인간 이성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영혼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연법인데요. 그래서 이게 자연법이고 신법은 인간의 초자연적인 그 선을 위해서 그 영혼의 법이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게 된 거. 이것이 초자연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이 법은 인간의 초자연적인 안녕, 하나님의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법, 이런 걸 신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근거를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법의 경우에는 자연법이 신법의 근거를 둘 필요는 없지만 신법과 충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실정법은 인간 공동체의 자연적인 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초자연적인 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정법은 자연법의 근거를 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법이지만 초자연법의 근거를 둘 필요는 없지만 충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법사상에 그걸 받아줍니까? 대부분이 다 그걸 정당한 사상으로 받아줍니까?
지금은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 결국 하나님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골적으로 뭐 세속학자들이 말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안 하건 간에 이게 없으면은 헌법 위에 상위법을 상정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난점에 부닥치죠. 왜냐면 헌법도 다수가 결정한 건데, 그렇죠. 다수가 결정한 게 무조건 옳다고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원래 그렇죠. 인간이 자기 자신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못, 설명을 못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자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데,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인간의 인권도, 인간이 왜 귀한가, 인간이 왜 귀한가를 사실은 설명을 못해요. 인간이 왜 장애인이 왜 귀한가? 인간 진화의 방해물이잖아요. 진화론자에 의할 경우에는. 그, 빨리 도태가 돼야 되는데, 도태가 안 되니까, 그, 방해물이죠. 그러니까 나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열등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장애인들을 죽이고, 했던 이유가, 그 사람들에서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이런 열등한 존재들을 빨리 도태시켜야지, 이, 우월한, 그, 자기 게르만 민족이, 그 진화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반이 없으면 인간이 귀한 이유를 궁극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그 근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의 그 법사상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자연법을 얘기하기를 좀 꺼려했어요. 왜냐면 자연이란 말 자체가 뭐 종교개혁도 종교개혁도 나름이겠지만 개신교에서는 초입하는 자연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종교개혁자들이나 어떤 개신교인들은 개신교 사상가들은 자연법을 잘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자연이라는 것이 그 타락을 인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원리를 발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았어요. 또 자연을 그렇게 올바르게 높게 많이 평가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 사상가들 중에서는 이 자연법을 이렇게 이론을 체계하고 이런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카톨릭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인. 이 자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냐면 타락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사람 상태가 자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고 개신교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자연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고 셰이퍼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런데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 법이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인정을 했어요. 자연법 어떤 그 도그마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는 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구약 같은 데 보면은. 이 도덕법들이 뭐 도덕법들도 있고 의식법들도 있고 사회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덕법들은 그대로 신학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그리고 의식법들은 많은 경우에 폐기되었다고 봤어요. 의식법들은. 왜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들 있잖아요. 이런 의식들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오므로써 십자가에서 영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법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한 사회법들이 있어요. 이 사회법들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들어오긴 힘들고 그 정신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희년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희년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회제도죠. 그 50년 되면 노예도 다 풀어주고, 예, 그 다음에 그 뭐 거래했던 땅도 다시 되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우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 헨리 조지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공개념 하자. 토지를 공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도 그 토지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결국 50년이 지나면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렇게 땅덩이를 배분해 주셨는데 그 땅덩이가 막 그 소유에 의해서 그 막 거래에 의해서 막 섞이는 게 아니라 결국 원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것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땅을 소유할 수 없게끔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선 토지 공개념을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토지 공개념을 주장을 해도 어떤 희년 사상을 그대로 두려운 건 아니죠. 정신을 많이 두려웠을 뿐이지. 그래서 그 도덕법은 그대로 들어오고 의식법은 많은 경우에 그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해서 폐기되고 사회법들은 그 정신을 두려우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정법이 이런 성경의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이 도덕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사회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이 그 법에 투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성경에 있는 어떤 제도의 그 목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관한 법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안식일에 관한 법은 그 안식일에 관한 법은 뭐예요? 결국은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안식일을 제정한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안식일을 제정한 정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존에서 사실은 우리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의존에서 살았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대로 우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의존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과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 희년제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희년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의 정신이 뭐냐면 그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죠.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은 상태들을 계속 두게 되면은 기득권은 계속 기득권을 갖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소외되는 상태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같은 출발 선상에서 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게 고착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희년제도의 정신이 뭐냐면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불평등한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걸 같은 출발선상에서 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불평등이 고착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도 이런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의 근거, 아퀴나스처럼 하나님의 법의 근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성경의 기초에서 실정법을 제정을 하건 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몇 가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정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선을 증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연적인 선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우리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안녕, 초자연적인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둔 그런 규정까지 막 법률화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실정법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인 선을 증진하는 거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선을 증진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럼 그 교회에 다른 규범들이 또 있는 거죠. 법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은 영역주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각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은 그 나름대로의 해야 할 일과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국가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거에 충돌해서는 서로 안 되지만 이 어떤 한 기관이 자기가 맡겨준 그 일을 넘어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사람들의 어떤 자연적인 선의 증진이어야지 초자연적인 선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규칙들이 있고 어떤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법에 규정을 한다는 거죠. 마치 이슬람 국가처럼.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뭐 몇 번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법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음주법 같은 거, 음주법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의도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음주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성경에 배치된다고 술 먹는 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음주법을 정했겠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악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피아 같은 경우에 이 음주법 시행 때문에 마피아가 그 굉장한 돈을 긁어모으게 됐죠. 왜냐면 술을 사람들이 뭐 법이 없다고 술을 안 먹나요? 다 먹죠. 그러니까 술값만 높아지는 거예요. 술값만. 근데 그 술 장사를 누가 했냐면 마피아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엄청난 돈을 번 거죠.
밑주가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실정법은 그 초자연적인 선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정법은 인간이 심판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어때요? 외부로 드러난 행위만을 심판할 수 있잖아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녀사냥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녀사냥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난 것만 심판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어야 돼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뭐 우리 내면의 악한 것도 악한 거죠. 그거는 법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에 다른 종교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다른 규범들이 다룰 문제고, 법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거 엄격하게 존중을 해줘야 돼요, 법에서. 근데 우리 문화는 굉장히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해요. 양심수한테 양심 서약서 뭐 그런 거 쓰게 하잖아요. 양심에 반하는 그런 걸 강요하죠. 우리도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제 애들이 이제 단애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안하죠.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앱으로 너 미안하다고 말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미안하는 게 사실은 어때요? 그게 강요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미안해야지 그걸 말하는 게 미안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지. 걔는 지금 미안하지도 않는데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해. 이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정법은 인간이 심판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정법은 그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실정법의 목적은 그 우리가 신앙인으로 볼 때는 실정법의 목적은 공동선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공동선을. 근데 이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법은 왜 있냐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자유가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의 핵심. 근데 우리는 이 법은 왜 있냐면 인간의 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더 선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들고 자연적인 영적인 안녕과 선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은 이상을 지향하는 거죠. 이상을. 근데 그걸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실정법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어저께도 뭐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나왔는데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에 대해서 그 묻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19장인가요? 한번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죠. 19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떤 때 이혼해야 되느냐 했을 때 가늠하는 것 외에는 그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왜 모세는 왜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혼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성경이 되게 잘하시네요. 그 너희들의 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둘이 하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면서도 그냥 마음대로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마음대로 이혼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착취가 심하겠어요, 그 유린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혼 증서를 쓰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법에 원래 지향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법을 주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률도 있잖아요, 구약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때요? 성경의 어떤 이상에는 맞지 않죠. 맞지 않겠죠? 예수님은 어때요? 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성경의 이상이잖아요. 근데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셨겠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수준에서는 어때요? 악한 수준에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A라는 잘못을 했으면 A만큼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그게 탁월한 법이에요. 그 당시 수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법은 인간의 공동 선을 지향을 해야 되지만 너무 높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북한에는 그 강간죄의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요. 강간죄의 법정형이. 강간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강간죄가 없어지겠어요? 강간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강간죄는 강간살인죄가 그렇게 많아요. 강간살인죄가. 왜냐면 살인하는 거나 강간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강간을 하면은 살인을 해요. 꼭. 그러니까 법정형이 너무 높아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결과를 낳는 거죠.
경화법을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현실이 안 지어서는 안 되고 그 공동체를 선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도 잘 알고 이상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부당한, 그러면, 이렇게, 정당한 법이란 뭐냐. 첫 번째로는 법전에 있는 것이 법이 아니다. 법은 정당한 법이어야만 법인데, 정당한 법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경의 정신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당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거부를 하면 되죠. 제도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방법은 뭐 헌법 소원도 있고, 헌법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릇된 법률이, 악법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헌법 재판소에 이 법률이 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법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또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이 헌법에 반할 경우에는 이 법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헌법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걸 선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그 법원에 이걸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해 달라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헌법,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 역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헌법재판소도 그게 위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때 이제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시민불복종만 남는 거죠. 제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시민불복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냐스 경우에는 그럼 악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제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도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퀴나스는 실정법이 우리의 자연적인 안녕을 해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세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는데 그 세법이 너무 부당하다. 또 교육법이라든지 뭐 직업 선택에 관한 법이 너무 부당하다. 이런 거는 우리의 자연적인 안녕을 해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불복종, 그건 법이 아니다라고 일단 봤어요. 정당한 법은, 법이 아니면은 법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그럼 불복종 해야 되냐? 불복종이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은 불복종 하라라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불복종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실정법이 우리의 자연적인 안정이, 안녕이 아니라 영적인 안녕을 해친다면은 무조건 불복종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예를 들어 신사참배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불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녕을 해치는 거는. 마틴 루터킹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불복종을, 악법이라면 불복종을 하되, 공적으로 그 불복종의 이유를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복종의 결과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불법, 내가 이런 법을 악법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 라는 것을 왜 안 지키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얻는 결과들, 감옥에 갇히는 결과들, 이런 걸 내가 감수하겠다, 라고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왜 법을 안 지키는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안 지키는 이유는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을 존중하고 정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법을 안 지키는 거다, 라는 것을 과시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불복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복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국가에서 정한 건데 또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불복종하느냐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가이사의 그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구절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구절인데 이제 바리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내놔라 하면서 그걸 내놓자 어떻게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마치 이제 이렇게 양립되어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건 문제가 있죠. 가이사 하나님의 동등하게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있고 가이사 이렇게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전을 내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보이라고. 근데 이 동전에 그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가이사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동전은 가이사의 거죠. 가이사의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사는 결국 누구의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성경에 배치되면은 우리가 불복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조건 불복종하면 안 되고 독재하고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가 둘 다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내가 불복종하는 것이 더 악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복종하는 것이 참고 복종하는 것이 더 악을 초래할 것인지 이걸 진지하게 실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됐네요. 계속 저만 이렇게 떠들었는데 어저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과연 한 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한 시간 반은 그냥 뚱딱 지나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